오늘부터 시작해서 며칠간 로마서 우리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로마서는 우리 바울사도가 고린도에 있을 때 쓴 편지고 자기 보면 사도로 1절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원래 사도란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았고 복음 전파 특별한 권능 그리고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을 봐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고 그래서 자신이 뭐 눈이 아프거나 힘들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써줄 수는 있지만 사도적 그런 권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소개하면서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 하게 될 텐데 로마서는 1장 1절부터 16절까지 서론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17절부터 15장 13절까지 본론 그리고 15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결론이라고 볼 수 있고 이 로마서는 우리 이전에 한 10년쯤 됐나요? 그때 한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처음 듣는 분들은 또 잘 집중하실 거고. 근데 이제 지난날 했던 걸 보니까 얘만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얘. 그 얘만 기억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흐름을 기억해야지 얘를 기억해갖고 되겠습니까? 얘를 잘, 얘가 아니고 흐름을 잘 잡아야 된다. 자, 이 편지를 보내는 바울사도는 자기가 바로 사도고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의식이 그가 남은 생. 순교당할 때까지 갖고 있었던 거죠. 이 의식 때문에 그는 끝까지 싸울 수 있었어요. 자기가 누군지 아는 거.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왔는데 와서 어디를 향해 가고 있죠? 우리가 무엇을 할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그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는 거고 바울사도는 자신은 복음 때문에 택정함을 받았다. 그게 분명하니까 그 다음에 감옥을 가든 어딜 가든 끝까지 이 일을 하다가 주를 만나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복음을 위한 건데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그의 아들에 관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시다. 복음은 아들에 관한 것이다. 우리 보면 최근에 그 연대신학교 교수가 누가 뭐 이상한 소리 자꾸 하고 그러던데 그 자유주의 신학 이 자유주의 쪽에서는 예수님의 그런 훌륭한 삶을 복음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고 예수님의 훌륭한 삶이 복음이라면 오히려 우리는 절망이죠.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거든요. 기쁜 소식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같이 도저히 안 되는 삶에서 대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복음은 아들에 관한 것이고 그 아들에 관한 것은 3절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성결의 영으로는 성령에 따라서 그런 부활하신 것이고 우리도 나중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부활하도록 하시죠. 로마서 8장 할 때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됐어요. 이미 하나님 아들이지만 그때 더 드러났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우리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날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꽉 붙잡아야 돼. 자꾸 훌륭한 삶을 생각하면 안 되고 복음은 이런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나는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아이가 부모 말씀 잘 안 듣고 부모 싫어서 가출해버렸어요. 애가 예를 들면 그래서 3년간 자기 멋대로 지내다가 비행 청소년으로 막 지내다가 문득 자기가 잘못을 깨닫고 부모님께 돌아가기로 했어요. 그렇다면 어떨까요? 그가 갑자기 3년 만에 갑자기 집에 들어가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그렇게는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들어가면 자기 부모님한테 용서를 구할 것이고 그러고 나서는 그다음부터는 부모님 말씀을 잘 듣겠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서 죽어있던 자들이었는데 주께서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가서 우리의 지난날의 죄를 용서를 구하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분 말씀 따라 잘 살아야지 돌아는 왔는데 여전히 자기가 그냥 하던 대로 그렇게 살 수는 없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믿어 순종케 한다는 게 그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끔 그 미지근한 성도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도라는 왔지만 여전히 순종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성경은 이 우리가 자기가 좀 원하는 대로 사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오히려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성경에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건 죄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2장 3절, 우리 1장 2장 1절에 허물과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고 그때 너희들은 마음의 원함과 욕심대로 향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랬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그게 이제 거듭나지 않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원하는 대로 사는 거고 저들은 주님이 없으니까, 주님 없으니까 자기지 뭐예요. 목자가 없으니까, 부모가 없으니까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 그걸 뭐 자유며 마음대로 해라. 네가 원하느냐? 그렇게 살아라. 성경은 그런 것이 바로 죄다. 네, 이렇게. 그래서 이걸 분명히 알았던 바울사도는 모든 이방인에서 믿어 순종케 하느니. 이거 나중에 우리 맨 마지막 날 목요일 한 번 더 합니다. 16장 26절에 믿어 순종케 한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좋다는 얘기는 그 순종이 점점 깊어지고 우리 생활 영역에서 점점 어떤 거 순종 안 하는 영역이 있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이건 자기가 하면서 교회 다녀. 그런 것도 이제 놓게 되고 자기가 고집하던 거 주님이 기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걸 본인도 알면서 자기가 기쁘니까 하는 것들 이런 걸 이제 주님과 씨름하면서 그걸 다 던지고 던져서 점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신앙은 원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은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느니라. 너는 뭐냐?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너희도 바로 그리스도의 것이다.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높고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며 부르심 받은 자다. 우리가. 성경에서는 특별히 이렇게 거듭날 때 부르심이라는 말을 쓰고 우리 뭐 목사로 부르심. 사실 이런 말은 맞지가 않아요. 우리 모두가 다 부르심을 받은 자야.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건 다른 문제고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미. 성경에서 이 부르심에 대한 얘기는 타는 불못에서 건진받을 때 소명, 부르심 이거는 그때 주로 사용하는 것이지 우리 직업에 대해서 부르심이란 말씀은 안 돼 원래. 그래서 이제 너희가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 받고 성도로 부르심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부르심 받은 자는 이럴 자격이 있어요. 이 평강을 누릴 자격. 예. 제가 우리 바울 서신을 강의할 때마다 늘 강조했던 거죠. 우리가 이런 평강, 행복, 이런 평안 이런 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다. From God. 그분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있잖아요. 환경이 참 좋고 되는 것도 잘 풀리고 건물주 되고 건물주는 제가 그 비행기에서 그때 누구 이렇게 전도하던 중에 그 우리 아내랑 이제 얘기했는데 그 중3 학생이 너의 꿈이 뭐냐? 건물주 되는 거다. 그 건물주 그래서 어떤 건물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뭐 입시가 잘 풀린다든가 뭐 원하는 대학에 들어간다든가 승진이 된다든가 뭐 이런 거 좋은 뭐 남편 아내 만나고 뭐 자식들이 말 잘 듣고 이런 뭐 환경이 아무리 좋고 만사 형통해도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평안이 없는 것이고 환경이 아무리 안 좋고 되는 거 하나도 없어도 주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 평강이라는 것은 애당초 이 땅에 없는 거거든. 행복이라는 건 원래 이 땅에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잠시 누릴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행복, 평강은 그분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나 요즘 뭐 시험이 잘 안 된다, 결혼이 늦어진다, 앞날에 대책이 별로 없다, 그래서 나 요즘 좀 우울하고 가을을 탄다. 그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남편이 돈을 많이 못 벌어온다, 아내가 바가지 긁는다, 뭐 어쩌고 자식이 많아진다. 그래서 내가 불행한 것이 아니고 행복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내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생활을 안 하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결론이 그거예요. 기도생활을 안 하는 자에게 평강은 있을 수가 없어.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기도생활을 안 하면. 예. 물론 이제 기도생활을 한다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이제 기도생활을 안 하거나 이 평안이 없죠. 기도생활을 안 하거나 그 안부식 기도 이런 사람들은 평안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기도하고 자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이거는 안부를 나 잘 잤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이게 그런 기도로 무슨 평안을 얻습니까? 제대로 기도를 해야죠. 제가 보통 한 시간 정도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죠. 그 정도는 해야 그래도 뭐 평안을 누리든지 말든지 하지. 아니 밥을 한 숟갈 먹고서 뭐 배부르다 이럴 수 있어요. 밥 한 숟갈 먹는 것도 먹는 거라고 그랬죠. 기도한 것도 맞아요. 그거 아침에 안부식 기도지만 잠깐 10분 기도하고 자기 전에 10분 기도한 거. 그 뭐 그것도 기도했다고 그러면 인정해야죠 뭐. 그럼 내용적으로 그 기도한 겁니까?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토하고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방식이 맞는지 또 자기가 잘못한 것들 또 자기가 원하는 거 간구하고 뭐 주님과 그렇게 대화하다 보면 여러분 정말 오래간만 만난 친구 있으면 5분만 3분만 얘기하고 맙니까? 충분히 얘기하죠. 더구나 사랑하는 사람과는 충분히 열려 얘기하는 게 그 맞는 거지 얘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근데 목사님 저는 기도가 정말 잘 안 되는데요. 네.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와서 교회에서 기도하면 달라요. 퇴근 후에 집에 가서 물론 난 기도할 거 하지만 집에 가면은 뭐 TV 봐야 되고 뭐 핸드폰 있고 막 여기 오면 여기서 이제 혼자 핸드폰 보러 여기 오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 교회 딱 둘러서 아니면 가까운 집 근처에 교회 둘러서 거기서 한 시간이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그래야 내 영혼이 살아나지. 그냥 잠겨 있어갖고 이 안에서 무슨 평안을 원하고 행복을 원하며 만족을 원합니까? 그건 되지도 않는 얘기들. 바울 사도는 그래서 감옥에 가서도 늘 평안했어요. 어딜 가도 근심, 걱정 따위가 그를 흔들어 놓을 수가 없었죠. 그 정도가. 이제 이거 없으니까 염려, 근심, 불안, 사는 게 재미도 없고 또 우리 청년 중에 좀 이생망 있잖아요. 이생망. 그거 누가 말을 만들었지? 진짜 잘 만들었어요. 이생망이다. 뭐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기도 안 하는 사람. 안부식 기도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이생망. 망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내 편이신데. 그분을 딱 의지하면 평안이 막 밀려와야죠. 우리가 행복하고. 왜 나는 이렇게 평안한지 몰라. 이런 얘기 하루에 한 번 이상 합니까, 여러분? 아내 만나거들랑 아내랑 자기 전에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하지? 이건 기본. 이런 얘기 안 하는 사람도 가정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로.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하지 모르겠어요. 미치겠어요. 저 이러다가 너무 행복해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원래 약간 과장이지만 뭐 미친다 이렇게까지 안 하더라도 정말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왜냐하면 그분으로 붙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분은 분명히 여기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써있죠. 7절에.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붙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는 은혜와 평강은 그겁니다. 그래서 기도생활을 하는 건 굉장히 지혜로운 자들이 하는 거고 아니, 기도생활도 별로 안 하면서 안부식 기도하는 하면서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고 교회에서 집사됐다? 잘한 것 같지만 그런 경우는 참 강단에서 쓸 수 없는 말인데 그냥 다 아는 사이니까요. 그건 거의 바보 같은 짓이에요. 뭐예요 그게? 아니 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런 평안을 못 누리면. 그래서 바울사도가 빌어줄 수 있는 거는 그들에게 평강. 그 감옥에서도 항상 평강을 빌어줬고 저도 중국 가서 전도할 때 보면 아니 중국어가 돼야지 뭐 영어도 잘 안 되고 중국어도 안 되니까 그냥 만나면 그냥 심푸 막 이러고 핑안 막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알아들어야 돼. 성적어 뭐 관계없어. 핑안 막 심푸 행복이다 이거 있어. 이제 바울은 로마 교회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고 로마 교인에게 가기를 원했습니다. 네. 소리 좀 질렀더니 심프 얘기한다고. 근데 여러분 제가 원래 오늘 계획은 6장까지 하는 거예요 원래. 근데 1부 때 그만 4장까지 못했기 때문에 내일 5장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4장까지 하니까 그래도 오늘 4장만 하겠어요. 먼저 한 시간밖에 안 되니까 내일부터는 두 시간. 내일은 두 시간이에요. 각오하세요, 여러분들. 막 배워야 돼. 5장, 6장, 7장 오늘 못한 거 8장까지 막 배워야 돼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 아, 그들이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내 감사 제목입니까? 아니요. 그렇게 연결돼 있어요. 우리는 누가 신앙생활 잘하면 기쁜 거고,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이 박해 속에서도 신앙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 들을 때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끼리는 우리가 꼭 뭐 하나 되자 이런 얘기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니까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그래서 나는 이제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이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구나.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나는 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더라 이거죠. 그리고 10절에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에게 나아갈 길 얻기를 구한다. 바울사도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만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가서 만나야 되겠다. 기도만 해갖고는 항상 마음이 안타까워. 가서 만나야 뭘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하고 만나고 이게 원래 남을 우리가 주위에서 뭐 교사든지 뭘 하든지 남을 도울 때 모습이에요. 이거는 기본입니다. 그 사람에서 사전에 기도해주고 또 그를 만나줘야 돼. 만나 얘기가 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만나려고 하죠? 뭐 때문에? 그거는 11절, 12절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11절에 그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12절에서는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고. 피차 안위함을 얻어요. 내가 비록 그들을 어린 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견고히 해야 되지만 사실은 어린 자로부터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건 우리 성경에 신앙 좋은 사람이 신앙 어린 자만 밤낮 위로해 주는 게 아니고 신앙이 없는 사람도 얼마든지 신앙이 있는 우리 뭐 박 목사님이든지 민 목사님이든지 여러분이 얼마든지 위로할 수 있어요. 예. 그럼 우리가 같이 가는 거죠. 같이 가야지 뭐 일방적으로 자기 밤낮 위로만 받고 자기 문제만 밤낮 해결하고 좋은 얘기만 자기는 들으려고 그러고 목사님 뭐 저는 힘들어요 이런 그게 아니고 목사님도 힘들어요. 뭐 같은 편이에요. 같은 힘든 격려할 수 있어요. 위로할 수 있고 장로님 우리 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습니까 위로들? 서로 위로를 잘해야지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기 전에 생각할 것은 바울사도는 이들을 도우려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고 만나려고 그러고 경고케 하려고 그러고 피차 위로 자기가 주로 위로하는 게 더 많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결국은 이게 우리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 자격을 하나 얻어요. 그게 뭐냐면 남을 돌보는 자격. 우리가 남을 돌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기를 낳으면 말이죠. 엄마가 그 자녀를 키우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자녀를 돌보게 돼 있잖아요. 그걸 뭐 무슨 공식화 시켜야 되나? 그거를 아기를 낳으면 꼭 네가 돌봐야 된다. 막 아기 엄마한테 사전에 막 임신하는 그 여성한테 막 아기를 낳거든 네가 꼭 젖을 먹이고 키워라. 그러지 않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일단 그리스도로 거듭난 이후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저절로 오는 우리의 어떤 책임, 우리가 해야 할 일, 그게 바로 다른 사람을 돌봐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걸 돌봐주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때로 보면 이제 뭐 아주 자기는 신앙생활 잘한다, 기도생활 잘하고 성경 많이 보고 뭐 자기 열심히 하고 자기 개인의 경고는 많이 얘기하는데 그래, 누굴 돌보고 있죠? 돌봐줘야 돼, 사람은. 평생 돌보는 거예요. 끝까지 돌보는 거. 나만 왜 사람을 돌봐야 되냐? 그렇지 않고 우리 모두가 돌봐야 돼요. 아, 저는 뭐 집사도 아니고 저는 뭐 조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와야죠. 그게 뭐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속에는 남을 돌보게 돼 있는 거예요. 남을 돌보는. 바울 사도도 늘 남을 돌보고 성도들은 남을 돌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뜻을 가지고 어린 자들을 견고케 하고 그랬는데 13절 여러 번 내가 가려고 했지만 길이 막혔다 이거잖아요. 바울도 이렇게 길이 막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경우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내가 좀 마음 먹고 선교 좀 하고 주를 위해 좀 뭐 좀 하려고 그러면 길이 잘 안 열려요. 아니 하나님 이런 좋은 일, 좋아 내가 나쁜 일을 막는 건 좋은데 이렇게 좀 선한 일 할 때 길을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길을 막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마귀는 가만히 있습니까? 마귀도 활동 좀 해야죠. 우리 길을 막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제 어린 신앙인들은 처음 그 하나님이 인도를 얘기할 때 환경이 인도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환경이 따라주면, 예, 환경이,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의 뜻이면 길을 열어주시고, 안, 막히면 아닌 줄 알겠습니다. 예, 이런 기도는 곤란해요. 환경에 따른 주의 인도를 만약에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럼 마귀는 그때부터 놀고 먹는 거죠. 왜냐면 환경만 막으면 되니까. 여러분이 내가 예를 들면 안 믿는 집에서 혼자 예수 믿는다. 부모님 반대한다. 불교 집안인데, 예를 들면. 그래서 막 성경 찍고 교회 못 나게 문을 잠가 걸고 막 그러면 환경적으로 우리 집안 환경은 교회 나가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교회 안 나갑니까? 그래도 그때는 부모님께 우리가 순종하지만 그런 경우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잖아요. 어떻게든지 매를 맞는 안에 있어도 교회를 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환경에 따라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죠. 그 원래 죽여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를 따르는 400명을 위해서도 죽여야 돼요. 사실은 막. 자기 혼자가 아니지만. 그러나 아무리 환경이 열려도 콜콜 자도 아주 그냥 콜콜 잤어요. 사울 왕이. 그건 누구라도 죽일 수 있는데. 그러나 그런 환경에도 주께서 원치 않는다는 걸 알고 딱 죽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늘 이런 자세지. 지금 여러분 직장이든지 뭐 학교든지 어떤 때 상황이 잘 풀린다고 해도 그래도 나는 주의 뜻을 따르겠다. 상황이 아무리 이래도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가 중요한 건 상황보다는 뭐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으면 죽는 거야 그냥. 만약에 내가 직장에서 내가 이랬다가 나는 뭐 쫓겨날지 모른다. 쫓겨나야 되지. 그래야 다음 길이 열리지 하나님께서 준비한 길이. 안 쫓겨나려고 타협해버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사도 같았으면 벌써 뭐 사역 못했게 밤낮 감옥 들어가면 감옥 집어넣습니까? 왜 하나님? 이렇게서는 뭐 일 안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갈 때도 기껏 유럽 땅에 처음 발을 디뎠는데 첫성 빌립보성에서 감옥에 들어가. 그것도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의 그 음성을 듣고 갔는데 하나님 정말 이럴 수 있습니까? 더나 매까지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래. 그러나 감옥에서도 찬양과 기도해서 거기서 그 간수를 예수님 믿게 하잖아요. 하나님에게 섭리거든. 그러니까 끝까지 여러분 환경은 절대 여러분들을 환경은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뜻이 여러분을 움직이게 해야 돼. 아무리 환경 그래도 내가 주님이 이걸 기뻐하신다면 그 길을 가는 거야. 대안은 없죠. 대안이 있으면 가면 그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원래 그러는 거예요. 대안 없. 대안 다 있는 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앞날을 몰라야 돼. 그럼 별로 이렇게 좀 막혀 있는 것 같아야 돼. 그러나 제가 정말 주님이 기뻐한다면 그 길을 가는 것이고 그렇게 놀랍게도 그때 제가 늘 얘기했잖아. 자동문. 분명히 막혀 있는데 내가 갈 때쯤 되면 열린다니까. 그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에요. 되는 거 하나도 없어도 이거 주님 기뻐하는 거 그냥 가는 거예요. 계산상 안 되죠. 계산상 굶어 죽어요. 늘 제가 굶는 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지만 굶는 건 뭐죠? 다이어트죠. 굶으면 다이어트. 근데 계속 굶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 만나는 거죠. 그럼 이 땅에서 우리는 걱정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 번 길이 막혔지만 결국 바울은 끝까지 해서 결국 나중에 15장 이제 다 할 때 우리 목요일 날쯤 할지 모르는 그럼 바울은 로마에 가게 됐잖아요. 이제 나중에 그 얘기하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상황보다는 주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불신자 중에 불신자랑 결혼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그리스도인들은 남자들은 별로 없고 불신자밖에 없어요. 상황 그래도 안 하는 거죠. 차라리 혼자 사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되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누가 어리석은 자냐 성경에서는 주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 보고 하라는 거죠. 우리가 하는 거예요. 모를 경우는 어떠죠? 주의 뜻을 모르면 그때 밀려가는 거죠. 환경 따라가는 거예요. 상황 따라가는 거예요. 주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주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역류도 하고 뭐 남들이 볼 때 너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냐 하더라도 주의 뜻이기 때문에 밀고 나가는 것이죠. 예. 주님의 그런 뜻을 왜 잘 우리는 모르죠?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를 여러분 공부하셔야 되고 특별히 에베소서를 공부하고 그리고 성경 우리가 일단 급한대로 바울의 13개 서신 정도는 우리가 공부해야 되겠죠. 거기다 베드로가 모처럼 썼는데 베드로 전후서도 해야 되겠고 야고보서 같은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것도 공부하고 또 요한계시록 같은 것도 공부하고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주의 뜻을 알게. 주님의 뜻을 알아야 싸울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 질문 왜 이렇게 좋은 뜻인데 왜 여러 번 막혔을까? 이거 아마 10년 전에 로마서 들은 사람들고 답은 얘기할 수 있을걸요? 왜 이렇게 좋은 뜻을 했는데 왜 길이 막혔느냐? 제가 이번에 이 말씀 전할 때 자꾸 얘만 떠오르면 안 돼요. 흐름을 잡아야 돼, 흐름. 예. 이거 왜 막혔다고 그랬죠? 한번 그때 기억나죠? 로마서 쓰라고 그랬다고 그랬죠? 로마서 쓰라고. 왜 우리가 로마서를 중요시 생각합니까? 바울이 한 번도 로마에 가본 적이 없는데 할 얘기는 너무 많아. 그동안에 얼마나 할 얘기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할 얘기는 해야 되는데 못 가니까 그러면 할 수 없다고 해서 글을 쓴 거예요. 꼭 필요한 거. 신앙의 아주 중요한 것들을 글로 적었어요. 그래서 로마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때 바울을 막아주셨기 때문에 그 길을 막아주셨기 때문에 로마서가 탄생을 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누가 처음 예수 믿으면 로마서부터 전하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이 내용을 머릿속에 거의 외우다시피 돼야 그래야 이제 우리 보통 초등학교 때 뭐 뺄셈, 나눗셈, 곱셈, 뭐 더하기 이런 걸 배워놔야 뭐 동계산도 하는 것처럼 가장 기본이 되는 거.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이게 뭐냐? 신앙에 있어서 이 로마서. 그러니까 로마서 내용도 하나도 모르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건 그냥 자꾸 그냥 곱셈, 나눗셈도 못해서 미적분만 계속 혼자 풀어봐야 풀립니까? 고난의 문제도 안 풀리고 자기 앞날의 문제도 안 풀리고 그냥 맨날 행복하지도 않고 기초. 그래서 로마서를 우리가 반드시 외우도록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어야 돼. 이걸 바탕으로 다음 단계를 나갈 수 있고. 에베소서는 왜 중요하죠? 로마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핵심을 얘기한 거고 에베소 교회에서는 거의 3년 동안 바울사도가 가르쳤거든요. 그들에게 지금 쓰기 때문에 아주 그 심오한 부분들을 막 쓴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6장밖에 안 되지만 이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지만 시간이 거의 비슷하게 걸려요. 제가 해보니까. 에베소서에 얼마나 많은 내용이 있는지 몰라요. 이 두 권 여러분들 일단 기본적으로 해놔야 된다. 그래야 뺄셈, 나눗셈, 덧셈 뭐 이런 게 기본이 우선 되고 그 다음 단계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길이 막히는 바람에 우리도 이 로마서를 통해서 아주 핵심되는 걸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저는 30 넘어서 이걸 배웠어요. 로마서를 그때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늦었죠. 사실 더 일찍 했어야 되는데. 중고등 시절에 만약에 제가 로마서를 누군가한테 배웠다면 흔들리지 않았을 텐데. 우리 여기 저 학부형들 있잖아요. 우리 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이번에 꼭 로마서 다 듣게 하세요. 다 들어서 걔들도. 이때 해야 대학 들어가서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중요한 것들을 꼭. 그리고 자기가 그러니까 다른 서신들은 거기서 시컷 얘기하고 왔다가 그들이 질문한 것에 대한 답을 썼단 말이에요. 고린도 전서, 고린도서, 뭐 갈라디아서 뭐 다 그런 식으로 썼고 이 로마서는 간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썼다. 예, 우리가 알겠고. 그리고 자기는 로마에 꼭 가려고 하냐면은 14절, 15절, 16절을 보면 자기는 빚진자 의식을 갖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였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부터는 이 귀한 사실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모든 자에게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14절 다 내가 빚진 자다. 빚진 자라고 그러게 있어요. 그래서 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마찬가지 빚진 자야. 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느냐? 16절 왜 복음을 전하려고 하냐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된다는 이 풍토 이것에 대해서 개탄해야 돼요.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데 신앙 좋은 사람 해라. 이게 아니고 빚진 자다. 그렇죠?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므로다. 고린도전서 9장에 나오는. 이전에 허드슨 테일러 우리 잘 알잖아요. 허드슨 테일러가 그런 일이 있어요. 그가 사실 복음을 위해서 중국 내지에 들어가서 1800년도죠. 그때 중국 내지에 들어가서 그 풍토병으로 자녀를 3명 잃었어요. 또 아내도 잃었고 본인도 변발한다고 뭐 염산인가 뭐 하다가 어떻게 막 해가지고 죽는 줄 알고 죽을 뻔해서 그런 어려움도 겪었는데 그의 그 일화 중에 이제 그런 거 있습니다. 한 번은 배를 타고 이제 가는데 어딜 가야 되는 가는 중인데 그 자기의 통역 그 당시 중국어 영어에 능통한 그런 그 피터라는 사람이에요. 피터. 그 사람이 아주 유능한 젊은이에요. 조수예요. 그래서 같이 가는데 그가 그만 물에 빠져버렸어요. 근데 구할래도 어떻게 구할 수 없는데 마침 거기 뱃사공들이 거기 어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부들한테 지금 이 사람 빠졌으니까 구해달라고. 아 그럼 빨리 구해주면 좋겠는데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흥정을 하는 거예요. 얼마를 주면 구해주겠다. 근데 돈이 하나도 없어요. 허든 테일러 선교사 무슨 돈이 있습니까? 돈 없으니까 못 주고 그래서 막 어떻게 얘기 흥정을 하고 그래서 있는 거 다 해봐야 너무 그래서 이제 겨우 해가지고 타협을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어부들이 가더니 쑥 이제 그 기구를 가지고 한 거예요. 건져냈는데 시간이 좀 늦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허든테가 너무나 원망스러운 거야 이들이. 자기는 굉장히 유능한 젊은이고 성실한 사람이고 꼭 필요한 사람인데 그 살릴 수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기구를 다 갖고 있으면서도 안 살려준 거지 결국. 그때 그냥 너무나 분한 마음에 막 그러다가 기도하는 중에 문득 그 생각한 거예요. 나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구가 있다. 나는 그걸 어떻게 지금 쓰고 있느냐. 또 자기를 바라보면서. 저는 마찬가지라는 생각인데 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기구를 주셨어요. 복음을 통해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이거를 그 뱃사공 어부들처럼 갖고서 사람을 구하느냐 아니냐의 그런 차이는 있겠죠. 이걸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로다. 이렇게. 우리 이런 마음이 있는가? 빚진 자로서. 바울 사도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이제 너희들에게 가려고 한다. 여기까지가 서론이에요.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15장 13절까지가 본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따지면 3분의 1을 끝낸 거죠, 지금. 서론을 다 끝냈어요. 세 개 중에 서론 하나 끝냈어요. 이제 본론. 본론은 17절인데 이제 17절부터 시작되는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로마서 강의라는 아주 좋은 책이 있는데 그분은 주장하기를 이 17절이야말로 모든 로마서의 이 핵심 부분 그거를 설명한 것이다. 이 두 갈씩 문장 알죠? 아주 중요한 주제를 먼저 설명하고 그에 따라서 이렇게 나가는 그런 개념으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두 갈씩 문장으로 봤어요. 뭐냐면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적은 믿음에서 점점 커나가는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은 착한 사람이 아니라 믿는 자라는 거야. 믿는 자. 예. 지금 이 자리니까 여러분들은 뭐 그냥 침착하게 앉아있지만 만약에 제가 불교 대학 가가지고 그 중들이 있는 데서 모아놓고 아마 제가 이런 얘기를 했으면 졸도할 사람 많았을걸요. 평생 중들은 뭔가 팔 정도에 따라서 열심히 해서 고행을 하고 뭘 해서 뭔가를 해서 구원을 받을 생각해. 그것도 쉽지 않아요. 해탈하고 이러는 게. 근데 제가 우리가 그 해탈하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믿음이다. 다들 아마 혼수상태 빠지거나 너무 충격. 이게 놀라운 비밀이잖아요. 예. 제가 왜 그때 모태 신앙인데 왜 20여 년 동안 이렇게 모태 신앙 지나면서 왜 대학 가서 헤맸습니까? 바로 요거였어요. 저는 20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착해야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 착하면 구원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볼 때 저는 교회에서 그때 임원도 하고 대학부가 우리 큰 대학부가 있었는데 임원도 하고 다 그랬지만 저는 그들은 저를 보고 착하다고 얘기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저를 알거든요. 나는 안 돼. 나는 구원받지 못해. 그러나 그 교회를 다녔으니까 하나님 계신 것도 알고 천국 있는 것도 아는데 나는 죄가 많아서 난 지옥 가. 그러니까 제가 살 맛이 안 난 거죠. 지옥 가는 게 뻔하니까. 허무하고 두렵고 잠만 잘 누워서 누워있으면 참 두려웠어요. 저는 지옥 가니까. 착하지 않거든. 그러나 이제 나중에 아는 거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길은 착해서가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 놀라운 진리.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이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교회에 나갔는데 삶이 형편없는 사람이 있어. 교회는 안 나가지만 너무 착해. 그거 누가 구원받습니까? 목사님.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은 벌써 머릿속에는 착하면 구원받는 게 기독교인 줄 알아요. 기독교 구원이 착한 사람 구원받는 종교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기독교의 정반대. 저를 보세요. 저 X기 뭔지 알겠죠? 예? 저 목사님이 저러시나 이러면 안 돼. 저 뭐야 이게? 착하면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예, 그렇죠. 아니다. 예, 이거. 우리는 용서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이게 착한, 자기가 볼 때 착한 사람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뭐 G7에서 이제 많이 좀 다니고 그러는데,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중국을 들어갔어요. 중국 본토에 들어가서. 아, 저거 지금 전도하기가 참 어려워요. 간첩법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때, 남경 사대 들어가서 드러내놓고 전도 못하고 은근히 기회반대면 약간 수준을 좀 낮추면서 슬슬. 그쪽에서 얘기하도록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학교 구경 좀 시켜달라 해서 들어가는 것도 사실 뭐 못 들어가는 거지만 이제 어떻게 해서 들어가갖고 그러다가 구경을 하다 보니까 거기 공자 동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분 이제 우리도 안다 하면서 저분 훌륭한 선생 막 이제 얘기하니까 아,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그분이 근데 신에 대해서 알기를 원했고 이제 슬슬 이제 하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어떻게 구원받냐. 이제 나 이런 얘기하니까,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더라. 자매였어. 그때 박사과정에 있던 자매였는데, 마침 또 심리학을 했대요. 그래서 잘 됐다. 그래서, 나도 사실 심리를 많이 연구한,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이러면서, 목사라는 얘기 못하고, 그러고서는. 근데 착해야 구원받는다 그러더라. 착하면 구원받겠죠. 그래서, 그게 아니다. 그러고서 인간이 착해봤자, 거기서 거기 도토리 키재기다 하는데, 여기서, 예. 도토리 키재기를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더라고. 영어로도 어렵고 중국어로도 어렵고 아주 땀을 빼면서 하긴 설명했는데 제대로 전달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요. 되네. 나중에 이제 한국 와가지고 제가 그 우리 차마 중국어로 된 거 그거 보냈어요. 아마 그거 이제 읽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10월 달에 이제 그랬는데 이 도토리 키재기란 말 우리끼리 뭐 훌륭해 봤자 그 도토리가 커 봤자 이건 여러분이 이미 차마 책을 다 읽었기 때문에 이건 다 이해가 되고 있는 거죠. 예. 혹시 처음 듣는 사람 있어요? 도토리 키재기? 이게 제가 이전에 미국 갔을 때 그 코스타 집회에서 그때 한 1,400명? 그 석박사 과정에 있는 사람들 1,400명 모였을 때 제가 강의하면서 도토리 키재기 했는데 끝나고 어떤 형제가 막 달라서 막 날갔다가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모르고 자기 구호 문제 해결했다고 막 그러는데 근데 왜 어떻게 된 거냐니까 도토리 키재기 그 얘기 한번 듣고 완전히 자기가 새롭게 됐다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죠? 예. 만약 이런 게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른다면 좀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의 기본을 아예 모르는 거예요, 이건. 뺄셈을 아직 안 배운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이 사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된다. 천국에는 믿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지 착한 자가 들어갈 수 없다. 착해봤자 하나님 볼 때는 다 인간의 속을 들여다보면 다 마찬가지다. 다 고기서 고기다. 50보 100보다 그거예요. 이걸 이제 딱 얘기하고 나니까 질문이 들어오는 게 뭐냐면 왜 그러면 우리가 안 되냐. 우리가 왜 착해갖고 왜 구원 못 받느냐. 그 질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부터 32절까지 여기서 갑자기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한심함을 여기서 막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인간이 너무나 한심한데 여기다 대고 너희들 착하면 구원 주겠다는 얘기는 아무도 안 주겠다는 말과 같다는 거죠. 그렇죠? 알고 있죠 여러분 이 흐름을. 그래서 18절부터는 이제 인간이 한심함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그들로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우리 지금도 안 믿는 사람들이 신에 대해서 물을 때 우리는 두 가지예요. 신은 자신을 이미 계시했어요.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는 모든 만물을 통하여. 예. 우리가 그걸 일반 계시라고 그러잖아요. 뭐 멍멍이든 야옹이든 뭐 상어든 고래든 잠자리든 사자든 하여튼 그런 만물을 보면 너무나 신기해. 뭐 모기든 파리든 뭐 모기도 말이죠. 뭐 날갯짓을 1초에 300번인가 400번 한다고 그러던데 그것 다 어떻게 그렇고 또 그것 다 암컷 수컷이 다 만물을 보면 이게 우연이 됐다고 도저히 믿을 수 없어요. 뭐래도 다 하여튼 벌레라도 그래요. 맞아. 그건 이미 거기 그분의 그 영혼 보이지 않는 그분의 능력이 만물에 나타났다는 거고 또 하나 특별 계신데 그건 바로 그분께서 아들의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신의 아들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거.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을 설명하고 그리고 자기를 믿을 수 있는 증거로 부활을 보여준 거잖아요. 이게 기독교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그런데 이렇게 핑계할 수 없는데 다 마음속에 신에 대한 그런 것도 있지만 그 미련하고 어두워졌고 그러면서 오히려 22절에 지혜 있다는 스스로 지혜 있다고 그러면서 23절 결국 썩어질 것을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사람 모양이나 새 모양 짐승 우상의 모양으로 바꿨느니라. 그래서 우리 부처 우상은 사람의 형상을 띠고 있고 어떤 경우는 이제 뭐 짐승을 섬기거나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24절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냐면 그 정욕에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24절 26절 28절에 보면 다 그들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내버려 두셨다. 28절에도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어떤 방법이 그겁니다. 진노한 이유는 그들이 부처 우상을 섬기고 세상 이런 썩어져 갈 것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방법은 24절을 25절에 보니까 아주 내버려 두심으로 아주 욕되게 했다가 몸을 요국되게 아주 추잡하게 그렇게 만들었고 26절 27절에 보니까 내버려 두문에 따라서 결국 동성애라는 게 남자들도 술래대로 여자를 잃어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감 이 동성애라는 게 하나의 벌이에요. 벌. 어떤 사람은 이제 혹자는 그렇게 얘기하죠. 동성애는 뭐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성향이 있다. 근데 우리 연구한 바에 하면 그게 아니고 자라면서 다 생겨요. 그게. 그리고 만약 혹시 그 연구가 덜 돼서 혹시 알고 보니 그런 성향이 있다 하더라고. 있다 하면 그러면 동성애하면 됩니까? 우리 성향 중에 거짓말 시키는 성향이 있으면 그걸 억눌러야죠. 거짓말이나 음욕이나 그렇죠? 욕심 같은 걸 그걸 눌러야지. 그거 있다고 그대로 드러내면 그건 뭐예요? 그거는. 그래서 동성애가 그렇고 그리고 28절부터 32절까지 아주 그 불의, 추악 이러한 잘못을 그들이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누구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못돼 있는가? 내버려 뒀기 때문에. 29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몇 가지죠? 이거 몇 가지 대답하면 안 돼요. 이런 거. 그냥 이거에 집중하고 있어야죠. 21가지. 그건 전화하고 있는 거예요. 21가지 나왔는데 제가 보기엔 이것뿐만 아니라 더 있어요. 무지 많아요. 근데 바울이 그 일일이 얘기하기엔 힘들어. 그래서 32절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근본적으로 인간이 삐뚤어져 있다 이거예요. 이 같은 일을 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 정하지 말고도. 이게 아주 뚜렷이 알았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우리도 뭐 악인들 저거 천벌을 받았구나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천벌을 막 생각하고 원래 기본적으로 죄를 지면 벌 받을 생각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놓고도 본인은 자기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완전히 가치가 전도된 상황이고, 그러니까 구제 불능의 인간들이라 이거예요. 이런 자들을 놓고 착한 자 구원을 주겠다? 그럼 구원 안 주겠다는 거. 그래서 이때 나오는 예가 뭐가 좋은 예가 있죠? 다 알고 있죠, 여러분들은? 뭐죠? 꽃게죠, 꽃게. 저는 꽃게를 먹을 때마다 항상 감사해. 이 지상에서 이런 게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설명할 내용을 이게 아주 설명해 주겠단 말이에요. 꽃게는 옆으로 걷는다고요, 그거는요. 그죠? 꽃게를 옆으로 걸으면 너 살려주고, 아니, 꽃게 너 똑바로 걸으면 살려주고, 옆으로 걸으면 너 꽃게탕 내가 해 먹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자, 걸어봐. 지금 꽃게탕 먹고 싶다는 뜻이죠? 꽃게는 옆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바로 못 가, 그거는요. 꽃게 보고 너 똑바로 걸으면 살려준다. 그 말은 그냥 죽으란 얘기랑 똑같잖아요. 착,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데, 너희들도 똑바로 하면 구원을 주겠다. 불교처럼, 혹은 카톨릭처럼. 그거는 그냥 죽으라 그 뜻이에요. 근데 우리 주께서, 우리 인간이 이렇게 어그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믿음으로 구원이다. 제가 나중에 혹시 죽은 다음에, 바울사도를 만나면 요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요거. 그때 32절 쓸 때 계속 쓰기가 좀 힘들었죠, 좀. 그 시간도 낭비되고 그래서 그 정도 한 21가지만 쓴 거겠죠. 왜냐하면 더 나올 게 너무 많잖아, 우리가. 예. 이 말은 그냥 한마디로 끝내자. 그만 좀 끝내자. 로마서 좀 써야 되겠다. 뭐예요? 인간의 가치가 전도돼서 이미 삐뚤어졌기 때문에 도저히 꺾을 수가 없어요. 이미 이렇게 휘어져 있기 때문에. 태어나면서. 그래서 시편에 보면, 나면서부터 격길. 이 말 나오죠, 시편에. 나면서부터 우린 격길이에요. 근데 뭐 그런 사람을 놓고 뭐 착하면 구원을 준다. 그건 말이 안 된다 이거죠. 고맙죠, 우리 기독교가 참. 구원이.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보통, 그러면, 소위 말하는 그 윤리론자 있잖아요. 참 법 없이도 살 사람 있잖아요. 훌륭한 사람. 윤리론자, 도덕론자. 뭐 이런 사람들은 뭐가 잘못됐냐?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제 그 동영상을 들으면 이 부분에서 그 얘기했죠 제가. 그러니까 좀 죄송한데 뭐냐면,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 같은 분 있잖아요. 원래 애들 야, 응, 야는 치는 사람들. 그걸 떠올리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이제 그런 분위기. 뭘 어디 가? 이러는 사람들. 돈 뭐 그래? 뭐 이런. 졸리운 사람들이 있어요. 깨서 이럴 때. 약간 의도성이에요, 이게 내가. 에이, 깨! 어쨌든 이제 자기가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2장 1절부터 11절. 아주 이제 그거에 대한 반대 의견이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런 경우에 진리대로 되고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아느냐? 4절에 올해 그분이 참으심을 너무 멸시하느냐. 또 자기는 계속 훌륭하다고 그러는데 너 고집과 회개하지 않냐 마음을 따라 너 진노를 쌓고 있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교장 선생님 개념 그런 경우에 이들은 자기도 하면서 남을 막 판단해요. 이런 거 제일 잘 나오는 게 이제 정치인들이잖아요. 정치들 보세요. 꼭 막 얘기하잖아요.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 그러고 있더라고요. 우리 아주 우리나라 말에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오는지 몰라. 내로남불이라고 아주 어려운 용어인데 내로남불이다. 꼭 어떻게 그거 딱 맞아. 남한테 막 그래. 사실은 목사부터 조심해야 돼. 이거 원래 자기한테 설교 그렇게 하고 지도 그럴 수 있어. 조심해. 저도 이렇게 말 늘 주님께 그냥 회개하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꼭 자기 타인이 그랬으면 아니 그럴 수가 있나 그러고 자기는 뭐 자기의 경우는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런 거 늘. 이거 운전할 때랑 걸어갈 때 달라져요. 운전할 때는 왜 저러냐 자기가 막 그러고 또 걸어갈 때 차들이 왜 저러나 그래. 해보세요 한번. 다 그렇게 돼 있어 우리는. 이상해. 자기에 대해서는 되게 관용해. 다른 사람은 뭐라고 막 그래. 마찬가지야 이들은. 이들도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6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은 다 하시고 제일 중요한 11절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외모로 보고 오, 저 사람 훌륭한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기 때문에 통과가 안 돼. 교장 선생님 경우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안 된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지금 12절부터 16절까지는 이방인이 얘기가 나오죠. 이방인들. 이방인들은 뭐냐? 우리는 율법도 없었는데 그럼 우리가 뭐 어떡하냐? 그럴 때 14절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이 행할 때는 이 사람이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양심이 다 증거가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율법이 없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율법이 있어서 우리도 괜찮을 뻔했는데. 그럴 때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럼 너 양심대로 살았냐? 이거 하나님의 말씀은 나도 율법만 있으면 잘 살았을 텐데 그런 게 없는 바람에 내가 못 살았다 이런 경우 그러면 너 양심은 있지 않냐? 양심대로 그러면 너 살았냐? 이 말은요 양심대로 살면 구원받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만 지금 그들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양심대로도 너희들 못 살면서 무슨 얘기하고 있느냐. 이방인들은 그래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17절부터 29절까지 유대인들은 율법을 되게 좋아하고 자기들은 막 스승이요 선생이요 막 그렇게 교사요 막 그러는데 문제는 21절 이들도 비슷하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않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을 하냐. 그래서 네가 오히려 율법을 자랑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24절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다. 25절부터 29절 그래서 결국 무슨 할례니 무할례니 이게 다 의미가 없어. 이들은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결국은 유대인들도 하나님 말씀이 그 중요하고 이거대로 살면 된다 막 그러지만 아무도 지키지 않고 그래서 실패하는 거야. 다 안 된다는 그러면 3장 1절에 유대인의 그럼 난점은 뭐가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맞았었고 그 말씀 따라 살고 그러면 우리 구약에 보면 의인들도 있었잖아요. 제법. 그러나 그들이 실제로 있어서는 다들 핑계대고 5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불의로 하나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면 또 7절에 보면 나의 거짓말로 자기들이 이런 걸로 하나님께만 잘 되면 되는 거 아니냐. 결국은 근데 못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자들은 8절에 정죄받는 게 맞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도 실패, 유대인도 실패. 전 인류가 다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좀 어떠냐? 지금 바울이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너희들. 물론 이방인과 유대인에 속하겠지만 하여튼 우린 좀 나냐? 그렇지 않다.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에 여러분 우리 독사만 독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독이 있습니다. 입에 있어요. 입에. 이 말 한마디로 남편에게 말 한마디 갖고 남편이 좌절하게 되는 거고 이 말로 아내에게 말해갖고 평생의 한을 품게 하고 이 부모의 이 말 한마디로 이 자녀들이 부모를 원망하면서 크게 되고 나중에 막 의절하고 막 다 말해 말 독사의 독이 그 말로 막 사람이 쓰러지고 그 말을 곱씹으면서 부부 사이도 막 갈라지고 항상 목사와 또 성도 간에 성도와 성도끼리도 말이 무서운 거예요. 그의 우리가 다 마찬가지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예배는 저주와 악도에 가다가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우리가 인간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크고 작은 차이는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냐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반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다 이건 율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20절 그로는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죄를 깨달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50km 이하로 가야 되는데 50km 이상 60km로 갔다 그러면 벌금을 내잖아요. 그리고 법에 걸린 거예요. 그건 50km. 법이 없었으면 60km 달려도 알 게 뭐예요. 그건 괜찮은 거지만 50이라고 정했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는 그걸 어기면 그건 이제 법칙금을 내야 된다는 것이죠. 똑같아요. 율법은 그걸 깨 요거는 이제 내일 우리 7장 할 때 율법과 은혜 얘기할 때 자세히 좀 하겠어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는 것이고 이제는 10년 전에 이게 제가 로마서 강의할 때 그 기억나셔야 돼요. 예화가 자꾸 기억나면 안 돼. 이게 기억나야 돼요. 21절.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 이제는 바울사도 이 말하고 싶어서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이거예요 바로. 지금까지 우리 인간이 안 된다는 얘기 시크하고 그래서 이제는 율법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예. 그 의는 이미 사실은 구약에도 다 얘기한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들이 이미 다 얘기한 거다, 그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제가 그때 강의할 때도 그 얘기 했는데 그 장면 떠오를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좀 착하게 율법을 지키고 교회 생활 착실히 하고 헌금 좀 잘 내고 욕 좀 안 하고 거짓말 좀 안 시키고 나름대로 주님을 섬긴다고 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줄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는 길이 지금 없어졌어요. 그래서 율법 외에 다른 의가 근데 나타났다. 다른 의. 이게 뭐냐?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고 22절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나 얻는 의다. 이건 차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요거예요. 요거. 많은 이제 불교 신자나 가톨릭 신자나 많은 사람들은 지금 아직도 이거 붙잡고 있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다들 뭐 이걸 통해서. 이거 안 돼. 여러분 교회 생활 뭐 열심히 하고 헌금 내고 뭐 교회에서 뭐 봉사하고 무슨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졸지도 않고 설교 잘 들어.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이거 없어지고 다른 의. 여기 이제는 율법의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오해할까 봐 22절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다. 23절 모든 사람이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았어 우리가. 그래서 값없이 이 의는 공짜여야 합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5장에서 내일 좀 더 자세하게 있는데 공짜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훌륭해서 구원받으면 안 돼요. 공짜로 구원받는 거예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값없이 얻는. 아, 이것은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어요. 그러면 그 전에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셔. 이전에 구약시대 때도 죄를 많이 졌거든요. 그때도 그들은 살아났어요.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런데 이런 제사 제도로 보면 얼핏 보면 하나님이 간과하심처럼 보이지만 바로 이 제사 제도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핏 보면 저 사람 죄를 졌는데도 사실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의지하여 제사 제도로 이들을 살리신 것이고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 의가 약간 희미한 것 같아요. 저 죄인들이 잘 살고 있는 거. 그런데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드려짐으로 하나님의 의가 확실하게 드러났죠. 죄를 범하는 자는 죽어야 된다. 그동안 짐승이 죽었지만 이제 사람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로우심을 그때 드러냈고 그 자기만 의로울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도 의롭다 해주신 거예요. 이걸 그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 27절에 또 28절에 우리가 의롭게 된 게 우리 행위에 따라 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잖아요. 예수님의 행위에 따라 된 것이다. 네, 내일 우리 5장 할 때 자세히 하겠어요. 행위에 우리 예수님 때문에 된 것이다. 그래서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다 믿음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마음에 품고 우리의 구원은 공짜로 값없이 24절 값없이 되는 것이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4장 1절 제가 언제까지 한다고 그랬죠? 4장까지만 한다고 그랬죠? 네. 진도 맞춰야 돼요. 우리. 10분, 11분 남았 내가 생각하는 11분이 남았어요. 자, 우리 졸리운 사람들은 이제 그 정도 자면 되지 않았을까요? 네, 한번 일어나서 좀 이거 좀 잘 깨서 들으세요. 그런즉 이 4장은 제가 보기에 5장을 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즉 이제 나오는데 뭐냐면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약의 대표적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것은 그 의는 이것은 존 스토트 목사의 좀 견해인데 그거는 1절부터 8절까지 보니까 행위가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그죠. 그거는 2절에 있는 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 여긴 것이다. 예. 2절에 만약에 행위를 했으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또 일하는 자에게는 원래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잖아요. 우리 임금을 주 여러분들이 한 달 열심히 하면 뭐 거기서 그런 월급을 주는 게 그게 무슨 CEO의 특별한 은혜입니까? 그냥 우리가 일한 대가죠. 그런데 일을 아니할지라도 바로 저와 여러분 한 거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경건하지 않나요 우리가? 그런데 의롭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로 의로 영입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워짐을 받는 사람 복이 우리가 나쁜 짓을 안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사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죄가 가려워졌어요. 저 여러분은 이미 과거에 충분히 지옥 갈 만큼 나쁜 사람들인데 이제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깨끗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깨끗한 자입니다. 내일 그 5장에서 더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 받은 사람에 대한 복에 대해서 참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다윗이 벌써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이 우리 아브라함이 가졌던 의는 절대로 할례했다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의롭다 함을 받을 때 할례받지 않았고 나중에 받았거든요. 마지막 순간에. 그러니까 무할례시에 받았는데 그가 11절에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 받게 합니다. 참 이런 것조차도 다 구약의 계획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일찍 할례를 받고 다음에 의로움을 얻게 되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12절 우리에도 마찬가지다. 예. 그리고 이 율법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13절부터 17절에 쭉 보면 율법에 대해서 되는 게 아니고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고 범법 율법이 없다면 그 죄도 없다는 거 15절에 예, 율법 때문에 되는 게 아니고 우리 17절 이하 쭉 보면 22절까지 그는 믿음으로 예, 특별히 우리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예,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이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100세나 되어도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걸 아주 귀하게 여겼고 그래서 22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것이고 그것은 23절 아브라함만 위한 게 아니라 의로 여기실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리보다 먼저 태어나갖고 그거를 예시를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거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구약시대 때 그가 율법을 잘 지켜서 의인이 된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로 여긴 거.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23절 다시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신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함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의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5장 1절 이제 이건 이제 내일 할 거지만 그래서 사실은 여기까지 잠깐 삽입장으로 설명하고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은 이제부터 어떠한 위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이제 첫 번째가 이제 화평을 누려야 될 거고 1절에 2절에 보면 교제를 즐거워하며 3절 4절에 고난 중에도 이제 기뻐하고 그리고 이제 5절부터 시작해서 11절까지 우리 사랑 그리고 12절부터 21절까지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는 이제 그런 내용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오늘 여기까지 4장까지 하겠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께서 죽으심이 이렇게 우리 같은 자를 이렇게 살리셨다는 귀한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갖고 있는지 아직도 착해야 그걸 좀 보태야 구원받는 걸로 이렇게 잘못 알고 있었는지를 확실히 하고 우리가 자기를 돌아보면서 잠깐 우리 감사하기도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시다.